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성령의 사역과 한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 대한 우리들의 커다란 약속과 축복들과 특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그 약속들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한 교회에 있어서 혹은 한 시대와 한 민족에 있어서 신앙 부흥이라고 일컫는 바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 같이 한 성령이라는 명칭으로 쓰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모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죽을 목숨을 구해서 이제 죽어도 괜찮을 자 되었는가 하는데 너무 많이 초점이 모아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기쁜 일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셨듯이 그런 식으로만 신앙을 설명한다면 먼저 믿은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교회는 늘 나중에 믿은 사람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먼저 믿어서 믿은 이후에 남아있는 세월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별로 알고 있는 바가 적다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제일 신났냐 하면 믿은 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된 사람이 제일 신났죠. 그래서 뭐 아직도 펄펄 뛰고 밤에도 못 자고 어디 가서나 간증하고 하는 식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로 되었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묶은 것으로서 이제 앞으로 끌고 갈,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미래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깊은 경륜을 인하여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여있고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기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이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많은 것만큼 사실은 그것이 축복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과 방해 공작이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교회가 그 복된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들을 얻는 장소로서보다는 하지만 사회 앞에 자신을 증명하거나 교회와 교회끼리의 쓸데없는 경쟁으로 더 많이 우리 신앙을 피곤케 하고 낭비케 한 부작용만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모두가 고개를 젓게 됐고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역사적인 후유증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과 지혜 속에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 신앙의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를 보면 어느 곳에서나 이 통일성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부흥을 맛본 분이 있다면 신앙적인 그 격앙된 그 넘치는 충만감을 맛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혼자 있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인가 쏟아 부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런 일종의 풍성함이 있단 말입니다. 충만함이 있고 넘쳐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운동에서 가장 그 부작용을 난 것은 바로 그 넘쳐남이 그 개인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만 초점이 갔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뻤던가, 내가 얼마나 그때 마음이 평안했던가. 그래서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신앙의 부흥들이 그것이 무엇의 넘침이었느냐는 없이 내가 얼마나 그때 아니 충만했었는가만 이렇게 경쟁을 하기 시작해서 모두가 말하자면 그 금식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신앙 고백이면서도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이력서에 붙는단 말이에요.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이런 게 경력에 붙으면 참 창피한 것 같이 모두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부흥을 맛본 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그때 그 기뻤는가 그 표현만이 모두 앞장서는 바람에 꼴보기 싫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개인을 치장하는 것으로 왔을 때 통일성이 없어지고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쁜데 왜 당신은 기쁘지 않으냐라고 분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 통일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통일성이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한 하나님 아래 있는가?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가? 생긴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신앙을 동일한 분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가? 고백을 들어보면 누구는 산기도 같고 누구는 바다에 가서 기도했는데 동일한 답을 얻었는가? 누구는 40일 금식기도 했고 누구는 버스 타고 다른데 가다가 동일한 항복을 얻었는가? 다양하나 동일한 통일성이 있다고요. 즉 넘쳐나는 내용이 한 성령, 한 부르심, 한 주, 한 하나님인 그 내용, 그 주체자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언제나 신앙 부흥은 정의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죄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대등한 입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모두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쳐 나오고 하나님과도 대등하려고 한 자들이요. 더더욱 인간끼리는 아무도 아무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역사상 사람은 자기가 그냥 싸워서 그냥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자는 죽여서까지 이기고 싶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신입니다. 모두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명령만 내리고 상대방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성령께서 그가 우리 안에 모두 우리 모든 성들에게 동일하게 계시며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때 우리는 모두 분열에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었다고 되어 있죠. 모두가 소유를 나눴으며 자기 욕심에서 해방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어느 때에도 말하자면 한 번 해놓은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저 울고 먹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약간 얘기가 비약을 했습니다만 앞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 성령님의 나타나심, 한 성령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우리에 대한 권면들, 약속들이 갖는 그 폭넓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것들이 그토록 넘쳐나는 기적들과 사건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연결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그냥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건 이겁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우리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된 기쁨이 없다면 하나 된 기쁨 우리가 누군가가 자꾸 싫어지고 분열의 현상이 일어난다면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고 그게 감격이 없다면 이렇게 예배를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점점 맛이 없어져 간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약속들 속에서 점점 침체되고 있다고 얘기해야 옳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많은 축복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만큼이나 부작용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잘못된 일을 안 하는 것 정도로도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최소한 이런 건 안 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은 안 한다. 살인은 안 한다.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이건 율법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쪽은 가지 말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 나쁘다는 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방향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뛰어갈 방향이 어디인가 있다는 부정적인 표현이지 여길 안 간 한 가지 말라는 데를 안 가고 있으면 다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의 금지사항은 그런 뜻을 가집니다.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가지 말라는 곳에 와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아닌 다른 데로 뛰어갈 곳에 뛰어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이 뭐죠? 분명히 성경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성령 안에서의 천국이랑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화평과 희락과 거룩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고 한 신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한 자로서 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자랑인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자리에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걸려든 기독교인들의 올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신방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교회 같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것. 다른 교회 같이 목사님이 목사 같이 생기지 않은 것. 그건 자랑은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목사 같이 생긴 게 맞죠. 기왕이면. 저희 요람 만들 때 그 만드는 편집인들이 많이 그 헷갈렸다 그래요. 그 담임 목사 사진하고 주 암흑의 강도사 사진하고 혹시 바뀐 게 아니냐고. 그렇죠. 그 잘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부정적인 면에서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하자면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여러분 앞에 권총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안 그럴 거니까 믿을 거라 그럽시다 우리. 안 그럴 거니까 와서 물어보면 또 대답이 물론 달라지겠지만 지금 뭐 어차피 아니니까 물론 우린 예수를 믿는다 그럴 겁니다. 늘 우리한테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와서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것, 훨씬 쉬운 것. 목숨이 달린 게 아니라 한 5천 원이나 만 원쯤 걸린 문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실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에 무서운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점점 신앙이 하나의 사상과 도와 어떤 이 학문으로 가고 있지 우리가 여기 목숨을 걸 문제로는 안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산당이 와서 권총을 들이대놓고 5천원 내면 예수 믿는다 그래도 봐줄 거고 5천원도 안 내면 그냥 쏴 죽일 거라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럼 5천원 내는 쪽을 택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쪽 쉬운 거니까 훨씬 목숨 거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도 죽겠다 그럴지 모르니까 5천원이 아까워서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보면 훨씬 쉬운 것에 지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전에 지금으로서 훨씬 심각한 뿌리에 걸린 싸움이 있다고요. 우린 이미 기독교의 생명됨과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을 사실은 놓고 있고 기대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왕년에 우리가 어떤 선조를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한 시대에 한 민족과 한 국가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후손에게 그냥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큰 부흥운동을 미국에서 일어난 것, 영국에서 일어난 것, 그다음에 아마 콩고쯤에서 일어난 것,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유명하게 일어난 4대 부흥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5년 6년 요때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언제나 똑같이 나타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는 회개의 눈물이 있으되 그 눈물이 말하자면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벅찬 감사의 눈물인 그런,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낄낄거리고 웃는 웃음이 아닌 기쁨이란 말이죠. 죄인인 것이 확인된 자기 신분의 확인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감격이 있는, 그래서 기쁜데 우는 신자의 눈물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기쁜데 우는, 우는데 기쁜, 절망쟁한 자리에 섰는데 안심스러운 그런 결론.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갖는 것으로 내가 의존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누구냐? 한 성령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입니다. 어떻게 큰 일이냐 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사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을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실천케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애쓰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더더욱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추상 같은 지적과 명령 뒤에 늘 후렴같이 쫓아나오는 것.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고 책임인 자기 확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분이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신자들은 큰 특권이요 감사요 그리고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신자가 갖는 가장 심각한 자기 확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확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수족으로 쓰기를 원하시며 그가 필요한 어떤 일들을 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안으로부터도 반응하고 있고 나를 권면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내가 반응하지 않아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신앙이 막연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괜찮은 일, 선하고 의로운 일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어떤 인격자에게 항복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 문제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우리 신자 모두에게서 유일하고도 가장 높은 샘플인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5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나온 설명입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비우셨다 그럽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자신을 비워 누구의 손에 자신의 전 생애와 운명을 의탁하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까지 낮춰 쓰셨느냐 하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며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아매어 죽였는데 죽음의 모습도 십자가에 죽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까지만 우리 책임이고 비운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건 그분의 것이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성령님이 주장하는 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주께서 한 번도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 같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와 같은 지적이 우리에게도 늘 피할 수 없는 지적이 됩니다. 네가 더웁지도 않고 차가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는 것.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인데 주를 모신 표가 안 나요. 주가 한 번도 주인 노릇을 못해요. 한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을 모시고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왜 다 다르냐 말이에요. 다르다면 한 성령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부분은 주를 위해서 일하지 주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일하지 않는 데서 크게 오해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며 무엇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건 그분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 항복이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만일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신자야 신자죠. 그러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건 뭐죠? 나는 어떤 짓을 안 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가를 이제 가서 보기로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십시오.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나 교회들에 대한 지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앞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앞에 있는 2장으로 가보십시오. 예를 들면 12절 같은 데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하나 이긴 것으로 나머지를 마음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환난 핍박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았다.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 오늘 14절 이하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 같이 여기서 얘기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적극적인 어떤 취해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안 한 것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흰 옷을 입을 것이 있고 부요하게 하기 위한 불러 연단한 금을 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쌓는 일들이 있다고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병이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도 믿고 심판이 있는 것도 믿는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불가침 조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 별로 못 듣습니다. 신자의 삶이 갖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도 물론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늘 대부분은 실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자식인을 나타내시는 풍성스러운 것들이 그 개인이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해서 훨씬 밉게 그림을 그린 적이 많습니다. 이런 걸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일수록 그것이 흐트러져 있거나 썩었을 때는 더 보기 싫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옷일수록 구겨지면 아름다운 것만큼 더 보기 흉하다는 걸 아시죠? 청바지 같은 건 주름 잡아서 데린 게 더 우습죠. 그건 원래 꼬매는 게 당연하지만 잘 입은 이브닝 드레스 같은 것은 만일 뭐가 묻거나 구겨지면 참 보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더 높은 경지를 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훨씬 혐오스러운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많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을 뚫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사실은 맛보러 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차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그런 느닷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한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넘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말하자면 신앙 부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신자로 사는 자일수록 이 축복만은, 이 간섭만은 요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의 약속과 그의 영광과 그가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관계에 대하여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직접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싸워보지도 않고 후퇴했고 포기하고만 신앙의 전쟁들이 그동안의 과거였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슨 기적과 어떤 신기한 일들을 창출해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병이 나으며 하는 것들은 훨씬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자녀를 향한 직접적인 간섭들이 나타날 때, 이 약속들이 시행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어미로 그 영광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확고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신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칠판에 가르쳐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느낍니다. 스가랴 4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하나만 뚝 띄워서 얘기할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치고 권면하고 증거하고 약속한 것 정도가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보이고 깨우친 것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고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 같이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그 발 앞에 붙잡아 무릎 꿇리며 우리를 힘있게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도 아니하고 기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한국교회가 시험받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만 잘못하면 부작용도 많고 실패도 많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을지 모릅니다.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호기심을 목적으로 하여 기도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는 그의 기쁘신 뜻 앞에서 약속된 것만을 구하십시오. 깨우쳐 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힘 있는 신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기쁨과 찬송과 승리의 외침이 있는 자로서 살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무력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신자라는 삶이 이렇게 무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신자인 듯 많은 듯 주일날 와서 우리끼리나 서로 보고 누구구나 하고 돌아가는 정도는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확 미치는 거냐? 사실은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미칠까 봐 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죠? 저는 그 미치는 자리에서 좀 빼주십시오. 빼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빠지는 쪽이 손해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같이 미치는 거라면 싫죠. 그 누구가, 우리는 정당한 누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미쳐봤으면 이라는 사람은 적고 누구같이 될까봐 신앙의 깊은 경지에 가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우리가 얼마나 건성으로 읽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무서운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믿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덜한 건데도 이 부분은 안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어리석죠.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요일이야?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요일이라니요? 화요일이지. 사람만큼 바보일까요? 세상에 없는 바보가 세상에 없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없이 답답하죠. 신앙생활이란 우리 얼마나 큰 기적 속에 초대를 받았으며 그 초대받은 것들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래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옆에서 아니래요. 저는 여름이 되면 그렇게 더워요. 그냥 더워서 죽겠어요. 왜 덥냐요? 본인이 덥다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데 안 그랬대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불신앙과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불신앙입니다. 겁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겁을 먹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고 약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유부단하며 불신앙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늘 이렇게 욕하죠. 이스라엘 그 밥통 같은 사람들. 그걸 그래 안 들어가 그냥 콱 믿음으로 그냥 따라서 모세를 앞세워 들어갔더라면 딴 사람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갈렙의 성이 뭔지 아세요? 이 갈렙, 김여호수아 다 여러분이요, 우리입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 얘기고 나머지 지파의 얘기는 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다 안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돌다 죽었어요. 오늘날도 그 기록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엇 같으다고요? 거기 사는 족속들을 보니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못합니다. 그 자기네들이 즐겨 광야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들이 모든 신자들에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 불행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불행은 자꾸 강조합니다만 기도도 안 할 만큼 이제 우리는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할 만큼. 그리고 핑계도 많지요. 핑계도 많지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다시 서시며 성경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실천하기까지 주 앞에서 깨우침 받기를 또 허락받기를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도 사실은 신앙에 관한한 저희들은 미련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로 묶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허락하신 교회라고 강조하시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며 한 성령을 가졌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라 그러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느껴보았습니까? 그리고 왜 기도도 아니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들에 대하여 우리는 왜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까? 우리의 무지한 것을 용서하소서. 분명히 성경이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 영을 따라 노래하며 감옥에도 찬송 속에 들어가며 매를 맞아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고 주의 영광을 보고 감사했다는 기록으로 차 있는데 우리는 오늘 왜 이렇게 껍질만 남은 신자들이 되었고 그저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되었는가 후회도 없고 따져보지도 않는 자리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묶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며 우리 마음으로 갈급히 주 앞에 호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 만드신 자녀들을 이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간섭하시고 흔드시고 기도케 하시고 응답하다 그 입술에 찬송이 넘치기까지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